제가 이 암송하면서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불인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의미 있는 예배라고 생각되어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100m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은 아주 중요하다. 건물을 지어 올릴 때 시작 지점인 기초는 너무 중요하다.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을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 어떤 기초 위에 한 해를 거축할 것이며 그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스포일러가 이미 나와 있는데,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초석이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빕니다. 2026년 한국에서는 병오년이란 이제 갑자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병오년. 이것을 해석하면 붉은 말의 해, The Year of the Red Horse, 붉은 말의 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올해를 병오년이라고 부르면서 그 강력한 불의 기운과 역동성에 주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행운을 기대하는 대신에 혹시 이 기운에 압도되어 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점집을 찾기도 해요. 새해 첫날에, 그러니까 어제 스위스 스키 리조트에서 큰 화재가 났죠. 그 술집에서요. 그래서 40명이 사망을 했어요. 80명이 아주 지금 위독한 상태이고, 그 스위스 스키 리조트에, 그러니까 신년 파티에 그 샴페인병에다가 그 위에 쭉 불꽃을 꽂은 거예요. 그래서 팡 터뜨렸는데 그 위에 그 내장재가 불에 붙기 쉬웠던가 봐요. 순식간에 그게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 안에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일행의 말에 의하면은 탈출로가 좁았던 데다 바깥으로 향하는 계단이 한층 더 좁아진 그런 상태에서 약 200명이 30초 안에 아주 협소한 계단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한 아비규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즐겁고 안전해야 할 휴양지에서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이 비극적인 화재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참 세상에 우리를 둘러싼 시스템이 얼마나 찰나에 무너질 수 있는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안전해야 할, 기뻐해야 할 송년 파티가 끔찍한 비극으로 변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구축한 안전이나 어떤 준비, 샴페인병에 꽂힌 그 작은 불꽃 하나에 40명의 목숨이, 참 덧없고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뭐 여러분이 기억 가운데 생각도 되지 않겠지만, 약 3년간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의 그 연약함, 취약성을 우리가 확인했더랬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를 선도한다라고 믿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강대국조차도 바이러스라는 작은 그런 어떤 쉐이킹, 이 진동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만든 그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 뉴스에서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견디는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만들어냈는데 마스크가 없다고? 그런 음을 품었던 적도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일이 두려워지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주 카페나 점집을 찾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학생이나 목회자 진학생 중에서도 점집에 간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2022년 조사에 의하면은 5년 내에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그리스도인 비율이 23%였어요. 무속 관련 인터뷰나 다큐멘터리 증언을 제가 보니까 무속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객들이 누가 오는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오거나 목걸이 십자가를 몸으로 넣고 오는 손님이 꽤 있다. 특히 큰 시험, 목사고시나 큰 교회 청빙을 앞두고 내가 거기 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 진망생들이 있었다. 불안해서 그렇겠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 성경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는 그런 세상의 정보에 매몰되거나 점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격변에도 무너지지 않을 영적 기초석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문 잠시 봐주십시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부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었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자른 40세 가량의 남자를 치유합니다. 놀란 일이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치유를 일으키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사람들이 확 몰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신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위협받을 것 같으니까. 그때 사도가 담대하게 대답하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신문하던 자들이 신문 대상이 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바로 그 주님께서 일을 일으키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을 말하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은 한국식의 정초석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초석은 이만해요. 4-50cm? 그 정도? 이 돌을 뽑아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끄떡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말하는 기초석은 거대한 암석이에요. 건물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이에요. 그것을 뽑아버리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래 묻혀있던 기초석의 길이는요, 12m였어요. 제가 이 기준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몇 m 정도 될까요? 한 6m? 12m는 한 저쪽까지 돼요. 여기서 쭉. 그리고 무게가 600톤. 기초석. 이 돌을 빼버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식하게 생긴 돌, 쓸모없는 돌로 여기고 쓰레기처럼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기초석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당시 사람들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를 아주 형편없는 그 소욕에서 버립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우리 삶의 기초석이 될 때 어떤 진동에도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거, 이 본문은. 그래서 오늘 적용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새겨야 될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메시지 맺을게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초가 약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 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묘사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이 머릿돌은 건물 모퉁이에 박힌 단순한 장식석이 아니라 한국은 장식석 개념이에요. 그것을 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고 구조를 결정하는 거대한 파운데이션 스톤이란 말이에요. 기초석이에요. 이러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당시 건축 전문가들은 너무 크니까 이걸 어디 써? 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이 기초석을 감당할 만한, 이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올릴 만한 건물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것도 가볍게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에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류 역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신 그 아들을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형, 가장 끔찍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도 저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존재야. 이방 세계에서도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저주받은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극형에 처해버립니다. 이 돌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힘들이 많죠, 여러분. 내 연락처에 적혀 있는 사람들, 힘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은행, 장구, 자녀들, 세상의 지식과 자본이라는 모래성 위에 인생을 거충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작은 진동에도 쓰러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주 존재의 권위이신 분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께 한 세 가지 정도 적용이라기보다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026년에 들어가서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2025년도에 했던 것보다 적어도 7분 이상은 줄여야 되겠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가 영적 밀착입니다. 영적 밀착. 예수께 밀착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분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분지, 마분지. 그렇죠. 카드보드, 카드보드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카드보드. 자, 일반 A4 용지 중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A4 용지 하얀 거 한 장보다 이 마분지가 두껍죠. 그래서 이렇게 찍기도 그렇고 이 강도도 세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보다 마분지 동일한 크기가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마분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분지가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사용된 게 마분지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두껍단 말이에요. 이 안에 성경 구절을 적은 것보다 이거는 아주 하늘거리죠. 약하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마분지는 이것을 한 서너 장 합한 것처럼 강해요. 그래도 종이에요. 그런데 이 마분지가
가죽, 표지가 가죽이 있다 했잖아요. 가죽과
결합이 되면 그것이 가죽이에요. 그리고 결합된 것이 마분지예요. 그러면 이 마분지는 가죽처럼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찢기 위해서는 가죽을 찢어야 마분지가 찢겨요. 그런데 이 마분지가 이 가죽 정도가 아니라 황한 대리 속에 아주 강한 순간 접착제로 전부 다 전체가 완전히 결합된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화강한 거기다가 마분지를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완전 흡수가 될 정도로 결합되어 있어요. 마분지를 어떻게 없앨까요? 화강한 대리 속의 흠집을 내야 이 마분지가 없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셨어요. 은혜로. 이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밀착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양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축석이신 반석이신 이 대리석에 내가 얼마나 밀착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사람이 되느냐 연약한 사람이 되느냐 어중간한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접착시키는, 밀착시키는 그런 시간을 2022년에는 꼭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오는 이 30분에 주님과 밀착시키는 그 시간이 나머지 24시간의 퀄리티를 결정해요. 이 아침 시간에 나의 삶의 기초석이신 그 주님과 밀착하는 그 시간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화를 돋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갔을 때에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된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왕이신 그분과 밀착했기 때문에, 그 아침에. 내가 투자한 아침에 20, 30분은 내 하루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영적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2026년 붉은 날의 해를 장식하십시오. 두 번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사자가 지휘하는 양떼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녹상 보이는 게 사자, 뭐 이렇게 얼룩말 이런 거니까 아마 이런 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자가 지휘하는 양떼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떼를 이긴다.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이때는 사자가 메신저 뜻의 사자가 아닙니다. 그냥 라이언이에요,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Lion of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세요. 그 사자이신 주님이 연약한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를 지휘하실 때 그 주님의 지휘 아래에 맡기는 훈련을 할 때 충분히 우리는 강력하게 변모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권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내일의 삶을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주님의 지휘 아래 작은 일이 생겨도 주님, 이게 합당합니까? 내가 어떤 육체적인 욕심, 내가 선호하는 어떤 선택, 결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결정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꼭 초자연적인 어떤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접촉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아 주님이시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휘 아래 나 자신을 둠으로 말미암아 사자가 지휘하는 양떼 일원으로서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 문제.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는데 이것은 나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가 자꾸 우선순위 표현을 씁니다. 2000년 유대 땅에서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귀한 기초석을 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머리돌로 쓰셨단 말이에요. 가치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꼴찌도 아니고 꼴찌에서 꼴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극혐에 처해 버렸단 말이에요. 못된 짓을. 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행위를 저와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이 보는 우선순위는 그들의 삶 가운데 아침 8시에서 12시 사이에 이 예배는 5분도 아니에요.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면 시간이 남아서 뭐 다른 활동이 전혀 없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말미에 있는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겠죠. 이 세상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전문가들도 예배나 뭐 거룩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이걸 무가치하게 버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세상이 버린 이런 것들을 인생의 우선순위 가운데 4분에 있는 것을 2분으로 끌어올리고 3분에 있는 것을 1분으로 끌어올리는 의도적인 선택을 할 때 그러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그런 연습을 이 붉은 말의 해에 우리가 시도해 볼 때, 그렇게 채워볼 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알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주전 52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20년 전에 지금이 26년이니까 2546년 전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죽음이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리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600년이 지났을 때 하늘과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요. 이 구절을 고스란히 600년이 지났는데도 없었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6, 27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일을 떠올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없이 600년이 지났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래로 돌아갔을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소리가 땅이 진동하였거니와 땅만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만 진동시켰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남았던 걸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말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는 일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셨을 때 모세 때 시내산 진동한 것과는 달리 다가올 진동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땅이 아니에요. 한 번 진동한 적이 없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한계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진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 때문에. 우리는 유럽과 미국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서조차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불안과 위기감을 경험한 적이 있죠.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예언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동의 목적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COVID-19 같은 단순히 질병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의 영역을 뒤흔드는 요동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과연 내 삶이 이러한 때 크게 요동하면서 무너져 내릴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결코. 성경은 이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중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요 메시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수치적으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눈 안 맞추고 지나가면 틀렸다는 거 아세요? 단어. throne,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보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왕의 왕께서 그분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장면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예견되어 있단 말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한 마치 불안과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나의 영적 내진 설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나가게 하실 때 내가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진동이 올 때 이 진동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었는지 점검할 목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변수와 요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600톤의 암석보다도 더 견고한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지금 건축을 시작했다. 이것을 먼저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 밀착시키는 것은 daily practice, 매일매일의 연습입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끝난 작업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밀착시켜서 양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사자의 능력과 지혜로 무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취약한 시스템에 흔들릴 때도 우리는 반석위의 지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한번 주님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보자고요.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펴시고 땅을 지으신 주님, 한 해 우리 삶에 어떤 변화와 진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매일 아침을 복된 주님과의 밀착 경험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군대로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주십시오.